이 히브리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제할 수 없는, 뭐 다른 성경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조상 때로부터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 데서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대개 이런 격려나 복에 대한 것보다는 대개 서로 경계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11장의 믿음의 장이거든요. 믿음의 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다가 견주면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첫 부분의 말씀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의 왕, 이 구약의 멜기세덱과 히브리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니까 인류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히브리서에서 특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한 번으로 드려진 완전한 제사와 유일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논리를 히브리서만큼 분명하게 제시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장성하지 못함으로 여기 표현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능숙하고 익숙해 있는 사람들도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인물이라든가 신앙적인 사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 그리고 믿음의 형태가 주님과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준비된 처음부터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례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은혜를 더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2절 상반절인데요. 때가 오르면 당연히 자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인생의 과정과 또는 신앙적인 시험의 과정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신앙이 반드시 시간이 되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같은 범주, 같은 레벨, 같은 학년에 머무른다면 그건 지지나라 그럽니다. 시간만 가면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가면 무조건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장에는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자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봅니다. 그 21장 첫 부분에서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전에 고기잡이하러 갈릴리로 가는 내용을 거기 기록을 하고 있죠. 밤새껏 그물질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밤새껏 그물질을 했음에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과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물질하던 것에 끼인 것들을 씻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밤새껏 수고했던 그 수고에 대가가 없었지만은 그 음성 한마디를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애어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해변가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떡을 구워놓고 그리고 제자들이 잡지 않은 생선, 그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조반을 먹으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계실 때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느 정도 그 한계에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음식을 준비해 놓고 조반을 먹으라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육신이 먹어야 건강을 부지할 수 있고 어린 사람들은 장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먼저 요청한 것이 뭡니까? 식사를 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뭘 얘기합니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분명히 때가 오래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그 기회는 우리가 기회와 더불어 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장성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 초보라는 게 뭐겠어요? 말씀의 초보라는 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 인류의 죄상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교훈들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초보라는 건 뭡니까? 쉬운 것, 소화하기 쉬운 것,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초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듣기 편한 것. 여러분, 그러나 이런 초보의 수준 속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결국 자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스승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처지라면 그 스승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기념하면서 그 전에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매주 듣는 말씀,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의 주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매주 먹어야 하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주식입니다. 그것은 가끔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먹는 사이드 메뉴가 아닙니다. 꼭 먹어야 할 식사로 여러분들 그런 각오를 가지십시오. 적어도 오늘 이 말씀마저 못 먹으면 나는 죽는다. 내 영혼이 굶주려 죽는다. 당자처럼 말이죠. 하, 이곳은 먹을 것이 없구나.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이 말씀 못 들으면 내가 굶는다 하는 각오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신앙생활 그렇게 했습니다. 일하고 피곤해도 졸리면은 손등이 벌겋게 되는 정도로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성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하는 말씀이든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내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피곤함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일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놓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두 주를 굶는 격이 됩니다. 14일을 굶는 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성경을 수시로 읽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한 시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무슨 영적인 전쟁을 하겠습니까? 무슨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어떻게 했든지 먹여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요. 또 좋아하는 것을 찾아 먹고 편식만 하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것도 먹여보려고 별별 수완과 방법을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 심정도 꼭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식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웃고 그런 식사가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런 식사를 골고루 준비하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거니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씹을 수 없다고, 먹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도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제대로 영적인 식사를 먹지 못하고 죽을 먹고 계속해서 죽을 먹고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들은 없습니다. 죽을 먹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죽은 어린아이나 병석에 있는 사람이 하는 식사지요. 우리 이미숙 자매가 제가 신방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도 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지금 입이 부르터 있거든요. 먹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습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건강을 챙겨야 돼요. 방사선 치료나 또는 항암 치료 같은 그런 신앙의 고비를 견뎌야 될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오를 하십시오. 이 식사는 꼭 해야 될 식사다. 육신의 일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이 식사를 놓치면 나는 건강을 잃는다. 이런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몇십 년을 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을 지키고 있으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가르칠 만큼 성숙해야 함에도 여전히 초보적인 것을 찾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초보자들 때문이라고 우리 자신들이 핑계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듣고 안 듣는 것은 나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 영혼의 건강은 내 자신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때가 오래되면 계속해서 장성하고 자라서 이제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시험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건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음식은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하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됐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말은 네피오스 그런 말로써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제대로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아직 말을 못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또 듣는 것에 이해가 부족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결국 그냥 육신적인 발육에 대한 장애가 아니고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듣는 것을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의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아페이로스. 그래서 서툴은 익숙지 못한. 무엇에 서툰 겁니까? 무엇에 익숙지 못한 겁니까? 영적인 것에 익숙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서투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언어의 수준에서도 의사전달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자람으로써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해적인 부분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조차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명료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변의 제자들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풍부한 비유와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벳세다의 언덕에서 다섯 개의 떡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48절에서 5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가끔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만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60절에서 6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어요? 기적의 떡을 먹여놓고 그리고 이 떡은 곧 너희들이 먹어야 될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셔야 될 생명의 잔은 바로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말씀을 비유로 하였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를 통해서 돌려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쉬울 것 같지만 비유라는 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65절에 다시 그런 반응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산상보훈에서부터 무슨 말씀을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6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듣기가 어렵냐? 너희도 떠날래?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결국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기적으로 만든 음식이 좀 특별한 음식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의 떡을 계속 먹이시면서 항상 일상적인 음식인 떡과 생선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좀 별식을 그 군중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항상 그들이 먹는 떡과 물고기, 이걸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아니면 불고기라든가 다른 특별한 음식을 좀 기적으로 만드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항상 먹는 일상적인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헤아려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식사, 부드러운 음식은 결국 어린아이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장성하고 몇십 년을 자란 성인들에게는 병났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성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우유를 먹습니다. 왜 우유를 먹느냐 하니까 그게 주식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은 균형 잡힌 여러 가지 영양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때는 어린아이 식사를 주식으로는 아니지만 가끔 먹는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러나 오늘 제목대로 자라서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단단한 식물을 필요로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어린아이들에게 줘야 못 먹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감당치 못합니다. 먹여놨다면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문제를 일으켜요. 어른의 식사는 어린아이가 감당치 못한다? 그게 뭐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만을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성인이 화장실도 못 가. 배변에 문제가 생겨요. 사실 아닙니까? 정제된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먹게 되니까 변비가 생겨요. 왜? 거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요즘 어떤 음식을 찾느냐? 이제 거친 음식을 먹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냥 부드러운 음식보다는 거친 음식을 좀 먹자. 왜?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반드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묘미라든가 말씀의 어떤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만이 장성한 사람으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그러니까 선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의와 죄, 이게 장성하지 못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오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데 갔을 때 비로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귀를 그걸 귀에 담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다르지가 않죠.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 그게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조차도 송이꿀처럼 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 구약의 성도가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할 바를 하지 못하면서 투정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을 제 눈으로도 봅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투정이나 원망은 더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러죠.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 하나님이 속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속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신이 속는 거지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지체 부자유자가 됩니다. 자라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종노릇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하기 때문. 그러나 결혼도 부모를 떠나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종들이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권력 밑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즘 눈을 뜨고 있죠. 아랍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보면 독재 정치를 오래 했어요. 30년 이상 한 사람들. 지금 카다피라고 하는 사람 밑에도 40년이 넘도록 종로로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나 거기는 창조성이 없습니다. 종의 삶에는 창조성이 없습니다. 아들의 삶에 창조성이 있죠. 그들도 마침내 용기를 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유를 위한 투쟁을 아랍권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권력 밑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서 결국 카다피 같은 이런 사람에게 종로로 타다가 이제야 눈을 뜨고 있는 아랍의 많은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안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신앙에 들어온 것 자체가 뭡니까? 육신적인 삶은 죽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나에게 육신적으로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는 육신이 죽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죽었으니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어떤 일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로 뒷부분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6장 1절 2절에 그랬습니다. 가운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초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장을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자신의 육신과 마음을 단속하고 영적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10장 말미에 믿음의 장이 첨부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11장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것, 언제까지 부러운 것을 찾겠습니까? 장성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육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악의 영들과 대응해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장성한 하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